제173편 월요일에 예루살렘에서 이 월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와 사도들은 미리 약속한 대로 베다니에서 시몬의 집에 모였고 잠시 논의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다. 열두 사도는 성전을 향해 길을 가는 동안 이상할 만큼 조용했으며 전날의 체험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 그들은 기대감을 가졌고 두려워했으며 2월절 주간 내내 대중을 가르치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와 함께 주님의 갑작스런 전술 변경에서 생기는 어떤 불리감으로 인해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이 일행이 감람산을 내려가는 동안 예수께서 앞에 갔고 사도들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침묵하는 가운데 그 뒤를 가까이 쫓아갔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정신 속에 똑같이 맨 먼저 떠오른 생각은 주님이 오늘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었다. 유다가 열중한 한 가지 생각은 어떻게 할까? 예수와 동역자들과 함께 갈까 아니면 떠날까? 그리고 내가 그만둔다면 어떤 방법으로 결별할까라는 것이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도착한 것은 쾌청한 이날 아침 9시쯤이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토록 자주 가르쳤던 넓은 뜰로 바로 갔으며 예수께서는 기다리고 있던 신자들과 인사한 후에 여러 연단 가운데 하나로 올라가서 모여드는 인파에게 연설하기 시작했다. 사도들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물러나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봤다. 1. 성전 청소. 성전 경배에 속하는 예배 및 예식과 관련해서 거대한 상업 거래가 발전되어 왔었다. 희생 제물로 바치기에 합당한 여러 종류의 동물을 제공하는 장사가 있었다. 경배자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것도 허용은 되었으나 이 동물이 레위기의 율법에 비춰볼 때 그리고 성전 검사관의 판단으로 볼 때 전혀 흠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동물이 성전 검사관에게 퇴짜 맞는 창피를 많은 경배자들이 경험했다. 그러므로 희생동물을 성전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관행이 되기 시작했고 구매할 수 있는 장소가 감람원 가까이에도 여러 군데 있었으나 이 동물을 성전의 가축우리에서 직접 구입하는 일이 성행하게 됐다. 성전뜰에서 모든 종류의 재물용 동물을 파는 이런 관습이 점점 번창했다. 그리하여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거래가 이렇게 생겨났다. 이런 소득의 일부는 성전 금고에 비축됐지만 더 많은 부분은 세력을 잡은 대제사장 가족에게 슬그머니 넘겨졌다. 성전에서 이렇게 동물 판매가 번성했던 이유는 값이 약간 비쌀지 몰라도 경배자가 그런 동물을 사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됐고 바치려는 희생제물이 실제 흠 또는 율법에 따른 흠을 빌미로 해서 퇴짜 맞을 염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때에는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 체계가 서민들에게 적용됐고 특히 민족의 대축제 기간에 그랬다. 한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만 몇 페니에 팔리게 돼 있는 비둘기 한 쌍에 대해 탐욕스런 제사장들이 일주일분의 노동에 해당되는 값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안나스의 아들들은 매장을 성전 구내에 이미 정착시키기 시작했고 이 상점들은 성전 자체가 파괴되기 3년 전에 폭도들로 말미암아 마침내 폐점될 때까지 계속 존재한 바로 그런 상품 매매 장소였다. 그러나 희생 제물용 동물과 잡다한 물품에 대한 거래만이 성전들을 더럽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다. 이 시절에 성전 구내 바로 안쪽에서 운영됐던 광범한 은행업과 상업용 환전 체제가 조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아스모니아 왕조 시절에 유대인은 자기네 특유의 은전을 만들었으며 성전 세로판 3개를 내도록 요구하는 관행이 생겨났고 다른 모든 성전 입장료도 이 유대인용 동전으로 바치도록 했다. 이 규칙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틴 전역은 물론 로마 제국 각 지방에서 통용되는 여러 종류의 돈을 유대인용 동전으로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가들이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생겼다. 여자와 종과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내야 하는 성전 임두세는 반세겔이었고 10센트짜리 동전과 같은 크기에 두께는 두 배쯤 되는 동전이었다. 예수의 시절까지 제사장들은 성전세 납부 의무에서도 면제되어 왔었다. 따라서 유월절에 앞서 그달 15일부터 25일 사이에 허가받은 환전가들이 팔레스틴 주요 도시마다 환전소를 설치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유대인이 성전세를 바칠 수 있는 합당한 돈으로 바꿔주려는 목적이었다. 20일 동안의 기간이 끝나면 환전가들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성전들의 돈을 바꿔주는 탁자를 설치했다. 그들은 약 10센트에 해당되는 돈을 바꿔줄 때마다 3 내지 4센트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됐고 큰 금액을 바꿔줄 때에는 2배까지 징수하는 것도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이 성전 은행가들은 희생 제물용 동물을 사거나 서원을 위한 대금 또는 헌금하기 위한 돈을 바꿔주는 일을 통해서 이득을 취했다. 성전에서 이런 환전가들은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20여 종류 이상의 돈을 바꿔줌으로써 이익을 보는 정규 은행 업무뿐 아니라 은행 업무에 부속된 여러 가지의 모든 다른 거래에도 또한 관여했다. 성전 재무관과 성전 관리들 양쪽은 이런 상업 활동에서 엄청난 이익금을 거둬들였다. 서민들이 가난에 쪼들리면서 이런 부당한 세금을 계속 바치는 동안에 성전 재무관은 천만 달러 이상의 돈을 챙기는 것이 보통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월요일 아침에 환전가와 상인과 가축 판매자들로 구성된 시끄러운 집단 한가운데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려고 했다.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일에 예수만 분개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국외 지역에서 방문한 유대인 또한 자기 민족의 경배처소를 모독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런 일에 진심으로 분개했다. 바로 이때 산헤드린은 매매와 물물교환으로 인한 이런 모든 소음과 혼란에 둘러싸인 채 회의장 안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예수께서 막 연설을 시작하려 할 때 그의 주의를 끄는 두 가지 일이 발생됐다. 가까이 있는 환전가의 돈 바꿔주는 탁자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어느 유대인이 바가지를 썼다고 우겨댐으로써 맹렬하고 격한 다툼이 일어났으며 동시에 100마리 정도나 되는 향소떼가 소리를 지르면서 한 가축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분위기가 수선해졌다. 예수께서는 잠시 멈추고 조용히 그러나 주의 깊게 이런 상업적이고 혼란스러운 광경을 숙고했으며 한때 아이론에서 대화했던 적이 있는 한 순박한 기질의 갈릴리 사람이 거만하고 잘난 척하는 유대지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이리저리 떠밀리는 것을 가까이서 봤으며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예수의 혼에 기이하게 이따금 일어나는 분개한 감정이 솟구쳤다. 예수께서 연단에서 내려와 뜰을 가로질러 가축을 몰고 가는 사람에게 가서 끈으로 된 채찍을 빼앗아 그 동물들을 성전에서 신속히 몰아냈을 때 곧 이어 일어날 일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했던 가까이 서 있던 사도들은 몹시 놀랐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는데 그는 성전 뜰에 모여 놀라면서 바라보고 있는 수천 명 앞을 지나 가장 먼 가축우리로 당당하게 걸어갔고 모든 가축우리 문을 열고 안에 갇혀있던 동물을 전부 몰아냈다. 이때 모여있던 순례자들은 흥분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매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환전하는 자들의 탁자를 뒤집어 엎기 시작했다. 5분도 채 안 되어 모든 거래 행위가 성전에서 깨끗이 사라졌다. 이때 가까이 있던 로마인 호위병들이 나타나자 모두 조용해지고 인파는 질서를 되찾았으며 예수께서는 단상으로 돌아와서 대중에게 말씀했다. 내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야겠으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고성서에 씌어있는 그것을 너희가 오늘 목격했다. 그러나 말씀을 더 계속하기 전에 큰 회중무리가 호산나 찬미를 부르면서 쏟아져 나왔으며 이윽고 신성을 모독하고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을 신성시되는 성전에서 쫓아낸 것에 고마워하는 감사 찬양을 하려고 젊은이들 무리가 인파 앞으로 나왔다. 이때 어떤 제사장들이 거기에 도착했고 그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께 말했다. 레위인의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안 들리느냐? 그러자 예수께서는 젖먹이 아이들의 입으로 드리는 찬양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느냐고 대답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때부터 하루 종일 가르치는 동안 병사들이 사람들 옆에 서서 모든 통로를 지켰고 누구든지 빈 그릇일지라도 무엇이든지 들고 성전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런 사건들을 전해들은 수석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점점 더 확고하게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제 불경스러운 부당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몰아내는 일에 공공연히 동조하는 대중을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어떻게 죽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이날은 하루 종일 성전들의 고요와 평화가 넘쳤으며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말씀에 정말로 열중했다. 예수의 이런 놀라운 행동은 사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었다. 주님의 이런 갑작스런 예상 밖의 움직임에 너무나 깜짝 놀라서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내내 연단 주변에 몰려 있었으며 이런 성전 청소를 돕기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하루 전에 성문을 통과하는 떠들썩한 행진이 끝나면서 예수께서 승리한 모습으로 성전에 도착했을 때 이런 광경이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대중의 환호 속에서 그것을 할 준비가 돼 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자 동참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이런 성전 청소는 상업화된 종교 관행에 대한 주님의 태도는 물론 가난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을 희생시켜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과 모든 형태의 편협함에 대한 그의 혐오감을 밝히 드러낸다. 또한 이 사건은 정치나 재정 또는 성직의 권력 뒤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부정한 소수 무리의 불공평하고 혹사하는 관행으로부터 특정 인간 집단의 대다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예수께서 거부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또는 칭찬받을 만한 인생 설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상주의 때문에 무력에 호소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려고 심술궂고 사악하고 술책을 꾸미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도록 묵인해서는 안 된다. 2. 주님의 권세에 도전함. 일요일에 있었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너무 겁을 줬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체포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전을 청소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도 주님의 체포를 효과적으로 연기시켰다. 유대인 관리들은 매일같이 더욱 확고하게 그를 죽이고자 결심했으나 두 가지 두려움으로 인한 정신적 혼란이 결행 시간을 연기하도록 작용했다.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대중이 분개함으로 광포해져서 그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공공연히 체포하기를 꺼렸으며 민중의 폭동을 진압하려고 로마 병사들이 소집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한 우려했다. 산헤드린의 정오회의에서는 주님의 친구가 아무도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예수를 신속하게 죽이자는 안이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체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그들은 마침내 다섯 무리를 뽑아 사람들 가운데로 보내서 그의 가르침을 뒤엉키게 하든지 또는 그의 훈육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망신을 주도록 모색하자는 안에 모두 동의했다. 따라서 2시쯤에 아들 신분의 자유함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을 막 시작했을 때 한 무리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예수께 가까이 나와서 관습에 따라 말씀을 가로막고 질문했다. 무슨 권세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너에게 줬느냐? 특히 성전에서 모든 매매를 중지시킨 예수의 최근 행위와 관련되다시피 그의 특질을 이루어왔던 색다른 방법으로 감히 가르치고 실행하려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성전 관리들과 유대 산헤드린의 관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주 합당한 일이었다. 이 상인과 환전가들은 모두 최고 관리들로부터 직접 허락받아 운영했고 그들의 수입 가운데 일정한 부분은 곧바로 성전 금고로 들어가게 돼 있었다. 권세라는 말이 모든 유대 민족의 표어였음을 기억하라. 선지자들은 권세 없이 즉 율법학자를 배출하는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은 후에 산헤드린의 공식 임명을 받지 않은 채 권세 없이 감히 가르치려고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항상 고난을 당해야 했다. 이런 권세가 없음에도 감히 공개적으로 가르치려 하는 것은 무례하고 무식한 행동 또는 공공연한 반역으로 간주됐다. 이때 당시에는 오직 산헤드린만이 장로나 교사를 임명할 수 있었고 그런 예식은 이미 전에 그렇게 임명받은 사람이 적어도 셋 이상 있어야 거행될 수 있었다. 그런 임직식에서 교사에게 랍비라는 칭호가 주어졌고 또한 재판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즉 판결에 달라고 그에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속박하거나 풀어주는 자격 역시 그에게 주어졌다. 성전 관리들은 예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행위에 도전하려고 이날 오후에 왔다.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의 권세가 사탄으로부터 왔고 그가 행한 모든 기적이 마귀들 두목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가르쳤던 자들임을 예수께서는 잘 알았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역질문을 함으로써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는데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그의 권세를 하늘에서 받았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받았느냐? 그에게 질문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자기들끼리 의논하려고 한쪽으로 물러났다. 대중 앞에서 예수를 무한하게 만들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성전 뜰에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 자신이 혼란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 우리는 대답할 수 없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실패는 더욱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께 대답한 것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의논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너희가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아마 그가 자기 권세를 요한에게서 받았다고 할 것이며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대부분의 대중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으므로 저희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와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 자신들 곧 이스라엘의 종교 교사와 지도자들은 요한의 사명에 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고 또는 하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세를 위하여 요한에게 간청하려 한 적이 없었으며 요한도 산헤드린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적이 없었다. 예수의 권세는 자신에게 그리고 아버지의 영원한 지배권에 있었다. 예수께서는 반대자들을 이런 방법으로 다룰 때 질문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언뜻 보기에는 교묘하게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는 잘못을 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대적하는 자라도 공평하지 못하게 역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적이 결코 없었다. 겉으로는 적당히 둘러대는 듯이 보이지만 그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숨겨진 권세를 모든 청중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그가 마귀들 두목의 권세로 일한다고 주장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권능과 권세로 가르치고 행한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가 산헤드린에게서 허가받은 적이 없으므로 합법적 교사가 아님을 인정하게 해서 궁지에 빠뜨리려고 했다. 그가 실제로 한 바와 같이 그들에게 대답할 때 요한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은 반면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던 적들의 노력이 사실상 그들 자신에게 되돌아갔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이 훨씬 더 불명예스럽게 됐다고 추론하게 하여 사람들을 매우 만족시켰다. 적들을 대하는 주님의 이런 특별 재능이 적들로 하여금 그를 그토록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날 더 이상 질문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자기들끼리 더 의논하려고 물러갔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질문에서 정직하지 못함과 불성실함을 재빨리 간파했다. 평민들조차 주님의 도덕적 위엄과 그를 대적하는 자들의 의도적 위선을 분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전을 청소한 사건이 사두개인으로 하여금 바리새인 편에 합세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완성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이때 산헤드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3. 두 아들 비유. 드집 잡는 바리새인들이 유구무원으로 앞에 서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말씀했다. 너희가 요한의 사명을 의심하고 사람의 아들의 가르침과 활동에 일제히 대적하니 내가 말하는 한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위대하고 존경받는 지주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많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들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들 가운데 한 아들에게 가서 아들아 오늘은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다. 그러나 경솔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으나 나중에 뉘우치고 거기로 갔다. 또한 그가 큰아들을 찾아가서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들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다. 위선적이고 신실치 못한 이 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떠나자 가지 않았다. 너희에게 묻겠는데 이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이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냐. 사람들이 한결같이 처음에 말씀한 아들입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그렇더라도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하라는 소리를 거절한 것 같아도 내가 확언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너희보다 먼저 깨달을 것이고 너희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를 거절하는 동안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려는 대단한 결의를 품을 것이다.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한을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내 가르침을 믿지 않지만 일반인들은 내 말을 기쁘게 듣는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개인적으로 경멸하지 않았다. 그가 망신을 주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교육 및 실천 체계였다. 그는 누구에게도 적개심을 품지 않았으나 예식과 전통과 권위로 가득 찬 옛 종교와 새롭고 살아있는 영적인 종교 이 둘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충돌이 발생하고 있었다. 열두 사도는 이 시간 동안 내내 주님 곁에 서 있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진행상에 끼어들지 않았다. 예수께서 육신 속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동안 일어난 사건에 대해 열두 사도는 각자 독특한 방법으로 반응했으나 2월절 주간의 공개적인 가르침과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권면에는 각 사람이 똑같이 순종했다. 4. 집을 비운 주인 비유. 여러 질문으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수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더 의논하려고 물러간 후에 주님은 듣고 있는 대중에게 시선을 돌리고 다른 비유를 말씀했다. 어느 선량한 집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을 가꾸게 됐다. 그는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짜기 위한 구덩이를 파고 파수꾼을 위한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로 멀리 여행하는 동안 이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겼다. 열매 맺는 계절이 다가오자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주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과실을 바치지 않기로 했으며 대신에 그 종들을 공격해서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에게는 돌을 던졌고 나머지는 모두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모든 소식을 듣고 이 사악한 소작인들을 다루기 위해 더 신임하는 다른 종들을 보냈으나 그들은 이 종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줬다. 그러자 주인은 가장 아끼는 청지기를 보냈는데 그들은 그를 죽여버렸다. 그는 여전히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아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으며 이런 대접을 받게 된 집주인은 입에 은망덕한 소작인들을 처리하도록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하면서 저희가 내 종들은 학대했지만 사랑하는 내 아들은 틀림없이 존경할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는 사악한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의논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 가서 그를 죽이자. 그리하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낸 후에 그를 죽였다. 저희가 아들을 어떻게 배척하고 죽였는지 그 포도원 주인이 들었을 때 입에 은망덕하고 사악한 소작인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이비와 예수의 질문을 듣자 사람들은 그 파렴치한 사람들을 죽이고 제때의 실과를 주인에게 바칠 다른 정직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을 들은 그들 가운데 더러는 이비유가 유대민족, 그 민족이 선지자들을 대우한 것, 그리고 지금 예수와 천국 복음을 거부하려는 태도와 관련된다는 것을 깨닫자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 우리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예수께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무리가 군중을 해치면서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가까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었다가 말씀했다. 너희 조상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배척했는지 너희가 아며 사람의 아들을 거부하기로 너희 마음 속에 작정한 것도 잘 알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가까이 서 있는 제사장과 장로들을 자세히 둘러보면서 말씀했다.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자 모퉁이 돌로 삼았다는 말씀을 성서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시 한번 너희에게 경고하는데 너희가 이 복음을 계속 거부하면 이제 곧 하나님 나라를 너희로부터 빼앗아 그 기쁜 소식을 기꺼이 받고 영의 열매를 맺게 될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돌에 관한 비밀이 있는데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는 자는 구원을 얻겠지만 이 돌이 누구에게 떨어지든지 그는 먼지가 되고 그 재는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그들은 물론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을 빗대어 말씀했음을 알아챘다. 그들은 당장 그 자리에서 그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대중을 두려워했다. 아무튼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단히 화가 나서 그를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자기들끼리 더 의논하려고 물러갔다. 그리고 그날 밤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이튿날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에 서로 손을 잡았다. 5. 결혼잔치 비유. 서기관과 관리들이 물러간 후에 예수께서는 모인 인파를 다시 돌아보면서 결혼잔치 비유를 이야기했다. 그가 말씀했다. 하늘나라는 마치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마련하고 먼저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결혼잔치가 왕궁에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어떤 왕과 같다. 그런데 전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던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는 오기를 거부했다. 초대를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다른 종과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초대된 모든 사람에게 가서 이리로 와서 준비된 내 만찬을 보라고 말하라. 내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았고 앞으로 있을 내 아들의 결혼을 축하할 준비가 다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왕의 초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혹은 농장으로, 혹은 그릇 굽는 곳으로, 혹은 작업장으로 각기 일터로 가버렸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경홀히 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심부름꾼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그들 가운데 일부를 죽이기까지 했다. 왕은 자신이 선택한 손님들, 심지어 처음 초청에 응하여 결혼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까지 마지막에 가서는 초대를 거절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이 선택한 심부름꾼들을 공격하고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극도로 진노했다. 그러자 모욕당한 이 왕은 자기 군대와 동맹국 군대에 명령하여 반역한 이 살인자들을 괴멸시키고 그들의 성읍을 불사르게 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응징을 마친 후에 결혼잔치를 위하여 다른 날을 정하고 심부름꾼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에 맨 먼저 초대받은 자들은 합당치 않았으니 지금 즉시 거리와 큰 길 그리고 성읍 밖으로라도 가서 낯선 자일지라도 눈에 띄는 대로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 이 결혼잔치에 참여시키도록 해라. 그리하여 이종들은 큰 길과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녀가면서 발견하는 대로 많은 사람, 즉 선량한 자나 불량한 자들, 부자나 가난한 자들을 모아서 마침내 기꺼이 응하는 손님으로 결혼식장이 가득 차게 됐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왕은 손님들을 둘러보다가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왕은 모든 손님에게 결혼 예복을 무료로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친구여, 이런 때에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나의 접대실에 들어왔단 말이냐? 준비하지 않은 이 사람은 유구원이었다. 그러자 왕은 하인들에게 이 경솔한 손님을 밖으로 쫓아내어 나의 환대를 거절하고 나의 초청을 거절한 다른 모든 자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하라. 나의 초청을 기쁘게 받고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손님용 예복을 입음으로써 나에게 경의를 표하는 자들이 아니면 결코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라 고명했다. 이 비유를 마친 후에 예수께서 대중을 흩어보내려 할 때 임정 많은 어떤 신자가 인파 사이를 헤치고 그에게 나와서 물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왕의 초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주님은 너희에게 오직 한 가지 표적만 줄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몸을 가리키면서 계속 말씀했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성을 안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거의 50년이나 걸려서 이 성전이 세워졌는데도 그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사흘 안에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말하는구나라고 자기들끼리 말했다. 사도들조차 이 말씀의 의미를 납득하지 못했으나 그가 부활하신 후에야 그가 하신 말씀을 생각해냈다. 이날 오후 4시쯤 예수께서는 손짓하여 사도들을 부르고 저녁 식사와 하룻밤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성전을 떠나서 베다니로 가려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는 남은 유월절 주간에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이튿날 성 근처에 야영지를 설치하라고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에게 지시했다. 이런 지시에 따라서 그들은 이튿날 아침 겟세마네의 대중용 야영장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옆 골짜기에서 베다니의 시몬이 소유한 작은 땅에 천막을 설치했다. 이 월요일 밤에 감람산 서쪽 기슭으로 올라가는 유대인 일행은 모두 다시 침묵했다. 이 열두 남자는 전과는 달리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려 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벌어졌던 극적인 성전 청소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강대한 능력을 증거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오후 내내 있었던 사건들에서 그들은 모두 유대인 권세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확실히 거부하는 한심한 장면만 볼 수 있었다. 사도들은 불안함으로 가득했고 극도의 불확실성에 단단히 사로잡혔다. 방금 지나간 날에 있었던 사건과 임박한 파멸의 충격 사이에는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감지했다. 어떤 중대한 일이 곧 일어나리라고 모두가 느꼈지만 무엇이 일어날지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휴식을 취하려고 여러 곳으로 흩어졌으나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알페오 쌍둥이 형제마저 주님의 생애에 관계된 사건이 마지막 고비를 향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마침내 깨달았다.